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같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날아가는 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복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해야 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해도 해 주어야 하고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치고 받고 싸우고 죽이는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늘 구박을 받고 살고 있던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시어머니 없는 곳에 시집을 가서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만 같고 나만 시집을 잘못 와서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주부가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또 효심이 강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이제는 그 남편도 꼴보기가 싫어진 겁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와 긴장관계에 있다가 또 구박을 받고 있다가 속이 상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상한 풍경에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여인이 맹견 한 마리를 줄에 메어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고 그 앞에 두 개의 관이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한 100여 명의 여자들이 그 장례식 행렬 뒤를 쭉 이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상복을 입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나요? 예, 우리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예, 제가 지금 끌고 가는 이 개가 물어서 이렇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에는 그럼 누구의 시신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어머니의 시신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만 같이 물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주부가 가만히 보더니 그 개 좀 저한테 빌려줄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상복을 입은 여인이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면서 줄을 서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은혜로 주신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셨고 함께 얼굴을 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남편도 복이고 시어머니도 복이고 친구도 복이고 옆에 있는 성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저주로 만들어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남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세리마태가 있었죠. 세리마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재정 담당자로 이렇게 세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만큼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한 단체에서 재정 담당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해서 세우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재정 담당의 역할을 이 가룟 유다가 받았으니까 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복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스승을 판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죠. 가룟 유다 그 이름도 우리가 부르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지옥에서 통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긴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렸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죽고 난 이후에도 그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멋진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득이 될 것 같으면은 따르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뱉어버리고 차버리고 돌아서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최후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죠.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 큰 능력을 많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막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룟 유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을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뻔뻔합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잠시 후에 은삼십계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고 제사장들과 이미 계획까지 다 꾸며놓은 상태에서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걸 보니까 소름이 돋는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예들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진실되게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람을 진실되게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내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최후의 만찬 속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택한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만찬 속에서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인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하면은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죠. 이 관계 속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영접한 자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주님께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될 주님께서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셨고 보내준 사람들이죠. 우리가 반드시 영접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흔히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곧 독선입니다. 교만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성도들이 한다면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될 사람들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들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근무태만 그리고 직무유기 이와 같은 죄가 성립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영접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보내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 그들을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죠.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알고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접하다,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헬라어에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 말씀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에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한 부분,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서 영접하다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저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영접을 하셨는데 영접을 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랬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영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슬픔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세상에서 개그맨들이 주는 그 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영접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접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납을 해준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마음을 도외시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도와주어야만, 담당을 해야만, 용납을 해주어야만, 영접을 해야만 우리 속에서는 기쁨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솟아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섰다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야 하고 가슴이 괴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씁쓸해져야 되고 말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빠져들어가야만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을 때에 도와주십시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워놓고 훈계만 하고 그냥 돌려보내버리면은 그리고 난 다음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 무엇인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택함받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내가 왜 그 손에 무엇이라도 한 게 쥐어주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슬리퍼 끌고 더러운 옷이지만은 냄새 풍기지만 찾아오는 그 사람을 훈계만 하고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은 진정으로 그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아픔이 솟아나야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택함을 받은 자가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죠. 조그만 것이라도, 따뜻한 거라도, 무엇인가 한 개라도 지어줄 수 있어야 되고, 반면에 내 주머니가 이 비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상대방의 약함을 담당하고 나누어 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솟아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접함으로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길이 있고,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후회하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영접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신실한 의사 성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일 귀찮은 환자가 퇴근 시간이 임박해서 아니면 이제 문을 닫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런 환자였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죠? 하루 종일 환자와 더불어 씨름하고 몸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이제 다 추스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고도 없이 그냥 막 찾아오는 환자들 보면은 짜증나고 힘도 들고 내일 오십시오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환자들을 늦게 늦게 찾아오는 그 환자들도 이분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찾아온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구매에 맞고 내 시간에 맞고 내 환경에 딱 맞게 그렇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은 꼭 그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영접 이거 하나로만 이야기를 해도 다 증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고 왜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사람인가? 그는 나그네를 영접을 했습니다. 멀리 나그네 세 명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어쩜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합니다. 그가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때는 하나님인 줄 몰랐으면 나그네 세 명이 오고 있었죠. 성경 말씀에는 남자 세 명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가 그늘 아래 쉬고 있다가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쉬시고 발을 씻으시고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예의도 배워야 합니다. 영접하는 예의. 아브라함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는 물도 있고 우유도 있고 길 지나가는 저 나그네들 그냥 돌려보내도 됩니다마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최상의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의 영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의를 압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이 영접을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도 좀 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예. 우리 그동안에 영접을 너무 잘 못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은 사라가 또한 남편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예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차를 타고 가다가 타고 교회로 오다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그 골목 중간에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차를 세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집 앞에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할까.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워서 집에까지 모시다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런 부탁 잘 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부탁하지도 않고요. 잘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부탁을 해도 잘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사람을 영접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담당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할 수 있으면 내 호주문에서 무엇인가 내어서 도와줄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가서 만났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쁘고 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저를 불러내어서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픈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2시간 동안 앉아서 듣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위에서 기도해 주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그 성도님은 한 연약한 할머니의 연약함을 담당을 해 주었던 겁니다. 할머니를 영접한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을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도 내어야 합니다. 또 내 물질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 열매를 아닌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아, 내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을 해주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영접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삶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본 것이 이겁니다. 그 창세 때에 그 에녹이 그 에녹 그때 이미 아담도 살고 있었죠. 아담도 안 죽었습니다. 칠대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900여세까지 살았으니까 이 칠대손은 한 200살 정도만 살면 칠대손이 나옵니다.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하나님에 관한 걸 다 들었죠. 에녹이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는데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수많은 거룩한 무리와 함께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그때 보게 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에녹은 그때부터 재림신앙, 심판을 하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누구를 심판을 하시는가? 1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며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불만을 토하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해 나갔던 것이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느니라. 그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첨했을 겁니다. 자신을 속이고. 사람의 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만을 토하거나 정욕도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이용하는 대신 영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담당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그래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영접하되 약한 점을 들어주고 담당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으면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내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